인문학 콘서트 오늘은요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의 저자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 그리고 작가 최 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 1부에서는요 사람이 왜 길을 떠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2부에서는요 길 위에서 찾는 자유라는 주제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사실 책 읽는 라디오 이렇게 해서 저희 EBS FM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책을 소리내어서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선생님의 책 로드 클래식에 나오는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저자죠. 마크 트웨인도 그 낭독의 달인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아직 그때 비행기가 없는 시절에 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아주 큰 무대에서 이제 낭독 버라이어티쇼 이런 거를 열어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좀 유명해진 다음에 노년에 파산을 해가지고 빚을 갚으려고 전 세계 일주를 다녀요. 와. 낭독을 하면서.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돌아왔죠.
진짜 낭독을 잘했나 봐요. 낭독으로 빚을 갚을 정도면.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뭐 좋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 막 너무 유머러스하고 그걸 이제 생동감 있게 이렇게 듣는 거를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네.
우리가 라디오가 주는 아주 이 독특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그래서 막 어린아이들도 막 열광하면서 막 그때 제일 유명한 뭐 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 무한도전, 런닝맨 네. 그거보다 더 재밌다고 막.
오.
네, 그랬던 막 기록이 그 온갖 신문에 뭐 다 나옵니다.
와, 그런 분이 네. 그 인물들을 얼마나 또 네. 굉장히 재미나게
악동들을 많이 만들었죠.
쓰셨겠어요. 네. 네. 책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요, 그 주인공 허클베리 핀은 어떻게 보면은 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약간 문제야.
불량아.
그쵸. 그런 문제 투성이에요. 조금 얘기해 주세요. 어떤 소년이었나요?
그,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모든 엄마들의 미움을 사고 모든 아이들의 선망을 사는 아이.
정답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왜냐,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누린다. 왜냐, 학교 안 가도 돼. 교회 안 가도 돼.
네.
아,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돼. 엄마는 나갔으니까 이미 집을.
네.
그 아빠는 술주정뱅이로 떠돌아서 아예 또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네.
그러니까 통나무 집에, 통나무에서 그냥 자고, 노숙을 하고, 자기가 낚시하고, 그, 뭐죠, 뭐, 이렇게 적당히 사냥을 해서 그냥 자기 먹거리 다 해결하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모험을 즐기고. 그러니까 뭐, 정말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욕도 마음껏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한테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였던 이제 그런 아이를 만들어낸 거죠.
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가 사실 폭력도 굉장히 많이 행사하고 또 이 친구는 이렇게 보살핀다는 뭐 명분하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험에서 돈이 좀 생기니까 네. 그 이제 돈을 저축해줄게 이러면서 더글라스 가부대게 얘를 교화시키려고 맡긴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가부대게 있는데 아빠랑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흑인 노예 그 짐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그 여행이 갑자기 도주처럼 돼버려요. 맞아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악동소설이 아니고 네. 미국 문학 최고봉이 되는 순간이 바로 거기인데 네, 이제 아빠의 폭력 그리고 이 과부댁의 이 엄격한 과보 이게 막 끔찍하니까
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이제 우리가 가출 뭐 비행 소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하필 흑인 노예 짐이 자기가 남부로 팔려갈까봐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시피강에 있는 그 잭슨하이츠라고 하는 섬에서 딱 둘이 마주친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튀어야 되니까 뗏목을 타고 미시피강을 따라서 흘러가게 된 거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가출이 아니라 탈주 뭐 이제 도주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큰 의미 부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허클베리랑 짐이 이제 노예제도가 없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정착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 과정을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생과 유목의 시선으로 정착민을 조명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이렇게 또 들러야 되잖아요. 네. 육지에. 들을 때마다 이제 마을 풍경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 야생인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사는 거죠. 너무 고상과 뭐 교양 뭐 이런 거는 다 갖춘 것 같은데 가보면 뭐 양 집안이 그냥 뭐 서로 다 죽을 때까지 총질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유를 몰라요. 예전에 있었을 텐데 지금 잘 모르겠어 이러고 그냥 무조건 싸우는. 근데 막 교회 가서 서로 사랑과 평화 이러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허클베리 눈에는 뭐 이런 삶이 다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이제 그런 거를 허크의 눈으로 다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 뭐 온갖 야바이꾼과 뭐 붕에 가서 막 삥 뜯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야생과 유목, 즉 그 허클베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이제 조명한다. 예,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정착민이 이제 정착에서 안정되게 산다는 명분하에 정말 이제 자신도 모르는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악덕이나 모순을 계속 이제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앞에 본 이제 서유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유목민과 정착민에 대해서 비중 있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관계가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 건지 그렇다면 우리는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정착이 이제 기본적인 삶의 컨셉이잖아요. 근데 정착을 하면서 소유와 어떤 집착에 끄달리면 이제 탐진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번뇌가 돼서 삶이 너무너무 괴로워지고 결국 노예처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 유목이라고 하는 건 일단 이렇게 길을 나서려면 내가 뭘 많이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여행을 해보면. 뗏목에 뭐 와글와글 다 싸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벼워져야 되죠.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이제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떠돌아다니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 거기를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서 있는 곳이 길이다. 그러면 내가 이 소유와 증식, 집착 이걸로부터 떠나는 이런 이제 그 수행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이제 유목인 거죠. 그게 이제 앉아서 유목하기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 정착민이 돼서 여기 나오는 그 이제 그 가문들처럼
네.
그냥 정말 이유 없이 서로 총질하고 서로 막 뺏으려고 왜 뺏으려고 하는지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막 끊임없이 서로를 속여야 되고 나중에 이게 무명의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이 여행기가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상태도 계속해서 여행하는 거다라는 그런 마음 상태가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마음에 이 잉여가 남지 않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평화로운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속 폭력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계속 파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묻지마 폭력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소설의 그 명장면인 부분을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허클베리가 짐을 그게 주인한테 그 보내려고 편지를 쓰잖아요. 짐을 데려가라는 편지를 쓰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거기가 정말 이제 정말 하이라이트인데
네.
이제 둘이 미시피강을 따라 오면서 많은 걸 겪었어요. 그래서 뗏목이의 자유와 우정을 만끽했어요.
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친구가 됐는데. 예, 드디어 이제 어떤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허클베리 같이 이런 불량아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흑인 노예는 재산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 흑인 노예를 내가 도망가는 걸 도와주는 건 남의 재산을 절도하는 거라고. 이런 거를 아주 정말 뭐,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노예, 사람을 노예로 하는 거를 당연시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거야. 근데 자기는 짐을 너무 사랑해. 그 갈등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정말 이 기본적인 양심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네.
주인한테 흑인 노예를 데려가라는 편지 쓴 거예요. 쓰고 나는데 이제 그 양심보다 더 강렬한 거. 생명의 메시지가 들린 거죠. 짐하고 네가 보낸 시간을 생각해봐. 짐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오는 대사가 그래 나는 지옥에 가겠다. 그래 지옥에 가자. 이 대사가 너무나 강렬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정법도 나는 이제 지킬 수 없고 하느님이 이게 그런 이제 권리를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그 명령도 나는 어기겠다. 그럼 이제 지옥에 가겠다. 이제 이 아이의 야생성이 이 우정 앞에서 이제 어떻게 발휘되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아주 명장면이죠.
소설의 배경 자체가 미국 남북전쟁 전에.
네, 전이니까. 네.
그리고 소설이 출간된 것도 실제로 남북전쟁 전에 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돼서 심지어 마크 트웨인 중학교에서도 금서가 된 적이 있어요. 악동 노릇도 엄청 했고 욕을 하루에 얼마 이상 안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았대요.
재밌네요. 그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늘 사실 우리가 그냥 정착해 있고 안정된 삶을 즐기고 더 욕심을 부리고 막 집착을 하는데 늘 내가 길 위에 있다 이렇게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좀 소유와 집착을 버리는 그런 연습도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 고미숙 선생님과 함께요.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 찾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퀴즈 하나 또 내드려야죠.
방금 이야기한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저자 마크 트웨이는 젊은 시절 이 강을 오가는 전기선에서 조타수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필명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뜻 자체가 증기선의 수심을 측정하는 선원의 외침 소리래요. 그래서 안전항해를 할 수 있는 수심 약 3.7m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특수 용어를 필명으로 쓸 정도로
네.
저자에게 이 강은 중요한 창작의 원천인데요. 위대한 강이란 뜻으로 톰 서요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배경이 되는 미국 최대의 강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미국 강입니다. 1. 양쯔 강.
네.
양쯔 강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2. 아마존 강.
네.
3. 미시시피 강.
너무 어렵다 이거.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짧은 문자 50원 그리고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북드라망에서 나온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퀴즈에 참여하시면요 저자의 사인 있는 책도 이렇게 탁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김광석의 자유롭게. 네, 김광석의 자유롭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요. 자유롭게 고미숙 선생님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전책. 재미난 고전책 하면 이야기 참 재밌다 이렇게만 읽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하고 함께하니까 이 책 속 안에 숨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이 여섯 편의 로드 클래식 가운데 그리스인 조르바 책은 사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 책을 포함시키셨는지 혹시 재밌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는 뭐 네. 엄청나게 재밌죠.
인기 순으로 하셨다니까.
예, 그런데 이게 크레타 섬에서 조르바랑 두목이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인생에 대한 탐구인데,
네.
제가 왜 여행기라고 했을까? 저도 이제 깜짝 놀랬거든요.
네.
근데 이 조르바 자체가 65세의 노인이 거기로 계속 흘러다니다가 온 거고, 이 두목이라고 하는 이제 35살 된 이 청년도
네.
계속 떠돌다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또 세계 전역을 떠돌아다녀요.
네.
그게 이제 이 두목이 바로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이제 분신이라면
네.
이 카잔차키스가 돌아다닌 이 영역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역마살의 책 한 급이다 이거. 그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세계를 다녔을까? 마지막까지 이제 중국에서 무슨 전염병이 들어서 독일 병원에서 이제 뭐 소위 객사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한 사람이라 제 머릿속에는 이것도 정말 여행기 중에 여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르바는 말도 멋지게 했어요. 보니까 인간은 자유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조르바가 생각한 자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자유는 이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을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충동과 집착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나는 자유다. 이 세 구절이 이제 그 카잔차키스의 묘비명이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조르바가 이제 그런 식의 자유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제 펼쳐온 거죠.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신의 이름으로 또 전쟁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는 조국과 하느님으로부터 도주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자기를 너무너무 이제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를 마음대로 하는 게 뭐에 빠지는 거잖아요. 처음 빠진 게 버찌에 빠졌어요. 버찌에 미쳐가지고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해서 어느 날 아버지 돈을 이제 지갑을 털어서 버찌를 한 소쿠리 사서 내과에서 토할 때까지 먹어요. 그래서 다 토하고 나서 이제 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뭘 좋아한다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는 안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중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서는 안 돼. 이럴 때도 이미 자기도 모르게 한다. 그럼 중독이죠. 그게 뭐든 간에. 이걸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막 너무 행복하게 하면서 자기를 놔주지 않는 거는 끝까지 가서 거기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향수든 어떤 거든 다 벗어났는데 한 가지 못 벗어난 게 여성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났죠.
사실 조르바 인물을 좀 보면은 욕망에 충실하기도 했는데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욕망에서부터 벗어나 있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누가 생각나냐면은 니체도 좀 생각나고 그다음에 고타마 시타르타 부다도 좀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타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거든요. 타인의 시선 위에서 춤추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르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해서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상적인 인간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경지를 터득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경지를 터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아.
그러니까 매 순간의 삶에 이렇게 온전히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이 현실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자꾸 어디 밖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잣대를 재요. 그러면서 직면을 안 해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뭔가 불편하고 부끄럽고 이러니까 자꾸 비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삶이 늘 이렇게 어긋장이 나요. 지나가면 후회하고 또 뭐 안타까워하고 이러다가 끝나거든요. 근데 조르바는 그때그때 삶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그것에 이제 뭐랄까 진정성이랄까 이런 거를 체득을 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국을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싸웠는데 어느 순간에 왜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죽였을까 생각하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온전히 충실해요. 나는 지금 미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알아도 피하고 싶죠, 사실. 그렇게 해도 뭐 이념에 중독이 됐어, 뭐 이데올로기 세뇌됐어, 뭐 지금 뭐 광고에 그 중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뭐 쇼핑을 하고 있을 때 막 닭을 이제 자꾸 합리화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현대인이 조르바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어야죠, 사실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충동으로부터 해방.
근데 이제 조르바가 터득하지 못한 존재.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자를 터득하지 못했다.
여자가 대단한 존재네요.
그렇죠. 여자라는 존재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자에 대한 사랑을 이제 놓치를 못했는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변주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르바의 사랑에는 소유욕이 없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의 생명력이 활짝 피어나는 게 조르바의 사랑법이요.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여성을 사랑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렇게 중독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그 향하지 않도록 자기 나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박애주의자인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듣다 보면은 조르바는 정말 완벽한 인간으로서 완벽한 존재 같은데요. 이 조르바는 또 굉장히 다른 성향의 인물이 나와요. 그 두목인 나인데 그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그 두목도 조르바의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선생님.
이 두목은 전형적인 이제 이념 이상주의자죠. 그러니까 이 관념 안에서의 자기 혁명을 꿈꾸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카잔차키스의 분신인데 그 시절에 뭐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그런데 불교에 또 빠지고
네.
또 프란체스코 성인에게 경도되고 이제 막 이런 동서양 융합을 이 관념 안에서 엄청나게 실험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결핍이겠어요? 삶의 이 구체적 리얼리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성으로서 뭔가 혁명을 했을 때 여기에 피와 살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피와 살이 없는데 이거를 갖고 있는 게 조르바인 거예요. 그래서 조르바는 철저히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니까
네.
근데 이 막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가 지금 불경을 읽으면서 터득하고 싶은 게 조르바 입에서 막 나와. 책도 안 읽은 사람한테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이로운 거죠. 그래서 저 경지에 어떻게 도달할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불경과 대결하고 사회주의 이상, 사회주의적 공동체를 꿈꾸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허상을 조르바에 의해서 깨면서 그러면서 이 삶에 아주 정말 역동적인 그런 현장성을 부여받아요. 그게 이제 이 두목을 사랑하는 그 마을의 최고로 아름다운 파무파탈인 과부댁한테 가라고.
네.
과부댁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막 끝까지 참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막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당장 오늘 과부댁에 가라고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부댁과 아주 그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자기가 이제 얼마나 관념에 얽매여 있었던가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그 조르바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방법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제 별로 안 원하죠, 사람들이. 왜냐, 소유를 버려야 되고, 자기가 탐닉하는 것과 대결해야 되고 자기를 두렵게 만드는 것과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네.
이것을 수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다 도피와 중독. 일단 도망가고 그다음에 그냥 뭔가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그것도 이제 뭐 유목과 정착의 어떤 두 가지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정말 조르바를 어떤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너무너무 이제 머물러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게 돼버려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을 통해서요. 그 인간의 두려움, 중독, 충동, 뭐 이런 집착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당시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책 고미숙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사실 이 책도 길 위에서 굉장히 촌각을 다투면서 쓰여졌다고 하시던데요. 길 위에서 쓴 로드 클래식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말 고전들은 다 자기 나름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12년 전에 열하일기를 쓰고 갑자기 이제 중국 여행도 많이 하게 됐는데 정말 뜬금없이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미국 생활을 한 6개월인가 하고 네. 그때 또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그런 이제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게 다 열하일기와 함께 하는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여행기 안에 역마살이 내장이 돼 있었구나.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때 경험을 했는데 또 이번에 이제 다시 로드 클래식을 이제 작년에 어떤 월간지에 연재를 하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해외 여행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연재를 전후해서 갑자기 이제 일본,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회를 갔고 5월 달에 운남성을 가고 8월에 이제 밴쿠버하고 캐나다 밴쿠버랑 이제 뉴욕을 다녀오게 되고
와.
그래서 아 이제 끝이구나 이랬더니 갑자기 또 가을에 연락이 와서 11월에 중국 남경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런데 제가 연재를 하니까 매달 원고 마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해외 여행이 이제 좀 길게 잡히면 그야말로 이 이제 여행기 고전을 들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길거리에서 이제 읽으면서 아이디어 정리하면서 또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무슨 생방송 중계하듯이 읽고 뭘 그걸 음미하고 우려내서 뭐 우아하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네. 뭐 이런 공정 과정이 아니라 거의 뭐 이렇게 책 들고 왜 뛰어다니면서 동시 통역 같은 방식으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우아한 글쓰기가 안 되는가 이런 걸 이제 막 한탄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떤 점에서 이제 글에 그런 기류에서 느낀 에너지를 부여하는데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 공동체 비전을 이렇게 다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공부와 생활을 일치하는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다 백수로 공부를 평생 하면서 이제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래서 항상 뭐 밥과 책과 돈의 일치 뭐 밥과 우정과 뭐 그 고전의 일치 이제 이런 거를 기획을 했었는데 제가 계속 길이에 나서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청년들의 신체를 보고
네.
아 국경을 넘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단 이 내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신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외국 여행을 하면 누구든 호텔에 그냥 앉아있지는 않아요. 호텔에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려고 외국에 가진 않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걸어야 되거든요. 바로 이제 이 걷는다는 거. 그런데 혼자 걸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래서 여행을 가면 꼭 누구랑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후배들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데리고 갔더니 정말 국내에서는 거의 유체이탈 상태인 애들이 국경을 넘는 순간 너무 쌩쌩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면 너무 잘 먹겠죠. 네. 그리고 잘 자겠죠. 그래서 저절로 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맑아져요. 그럴 때 이제 글쓰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체험을 제가 하게 돼서 앞으로 공동체는 정말 이렇게 정착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무빙 비전 퀘스트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활동과 여행의 그런 어떤 체험을 막 중구난방으로 쏟아내는 그런 블로그가 지금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려면 외국어를 좀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국어를 우리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배운 것 같아요. 잘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예 중구난방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떠드는 이제 어학 코스. 그거를 이제 그 대신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해서 생활 리듬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있습니다.
와.
네. 8시에 나오려면 7시쯤 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이제 밤에 불면증 같은 게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와서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그냥 너무나 그냥 이제 놀이처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고 낭송 로드 스쿨이라고 그 이제 고전을 낭송하고 세미나 한 다음에 그곳에 여행을 가서 낭송 동영상을 찍고 그리고 돌아와서 여행기를 쓰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이제 더 결정적으로 그 이제 청년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낯선 시공간을 이제 탐험하게 하고 그 길을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중년과 노년층이 그 핑계로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자 이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네.
지금 뉴욕에는 이제 조그만 게스트하우스가 있고요 거기 가 있는 청년이 있고요
우와.
이제 9월 달에 베이징에 또 한 명이 갈 거고 내후년에는 이제 쿠바를 또 이제 거기에 또 하나의 거점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남미 전체를 우리가 공부의 장으로 삼을 수가 있게 돼서 중년들이 아주 굉장히 설레어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길이 길을 부른다고
네.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여행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또 다른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어요. 삶 자체가 끝없는 길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드 클래식이 저에게 이런 인연의 장을 이렇게 열어준 것처럼 이 로드 클래식을 읽는 독자분들도 어떤 여행기든 또는 어떤 고전이든 그것을 읽고 몸이 바뀌고 인생의 지도가 바뀌는 이런 이제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생님의 로드 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라는 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이렇게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기게 됐고 또 이렇게 길 위에서 뭔가 새로운 계기를 또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사실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면서 늘 마음을 비우는 일만 좀 하고 왔었는데 선생님처럼 좀 뭔가를 써봐야겠어요. 비우지만 말고 뭔가를 또 얻는 그런 계기를
쓰는 것도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걸? 잠재력을 밖으로 발산하는 거죠.
아, 그래요?
표현해내는
그럼 쓰면서 비워야 되나? 비우고 또 이렇게 내 삶은 어떻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라는 고민까지 함께하고 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최 사장님은?
저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기 그렇게 생각이 들면은 꼭 이제 육체적인 여행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고민 선생님의 강연을 좀 듣고 이제 로드 클래식을 좀 보면서는 여행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여행도 있고 정신적인 여행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행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시잖아요. 여행하려는 삶과 정착하려는 삶. 정착하면 자꾸만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 집착하게 되고 줄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꼭 실제로 뭐 해외에 나가면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자꾸만 머물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벗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 사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실제 체험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얻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좋은 책 한 권으로 읽으면서
그렇죠.
내 마음의 여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한 권의 책과 한 번의 여행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혹은 많은 분들에게 이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면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뭐를
저는 책과 여행을 거의 뭐 일치시키니까
그렇죠 이건 약간
책이고
엄마가
여행이고
아빠가 좋아 같죠
여행이고 책인 거죠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책을 만나는 것도 네. 어떤 이제 타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봐야지 내가 생각한 거와 똑같은 책을 보면 황당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타자를 만나서 낯선 내가 되는 거. 내가 또 다른 타자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만나는 이유라면 여행은 그야말로 뭐 시공간도 낯설고 거기서 다른 존재를 만나서 아, 내 안에 있는 정말 잠재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일깨워내는 일이니까
네.
이거는 뭐 진짜 조르바와 두목의 여행 같은 거죠. 딱 이렇게 오버랩 돼서 또 네. 새롭게 변주되는.
네, 선생님에게는 여행과 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네요. 여기서요 저희가 아까 내드린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고 갈게요.
위대한 강이란 뜻으로 톰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배경이 되는 미국 최대의 강 무엇일까요? 양쯔강, 아마존강, 3번 미시시피 강.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추첨을 통해서요. 출판사 북드라망에서 나온 고미숙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럼블피쉬 Don't Stop. 네, 오늘은요. 고미숙의 로드클래식 길 위에서 길찾기의 저자 고미숙 선생님 모시고요. 삶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는 고전 속 여행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아쉽긴 했지만 짧게 6편의 고전 속 인물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여행을 갈 때는 동반자가 꼭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친한 친구랑 가도 여행 가면은 굉장히 많이 싸우기 때문에 파트너를 굉장히 잘 정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인물들이 사실 다 매력적이에요. 만약에 실제 이런 인물들이 존재한다면 선생님은 이 인물들 중에 혹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인물 한 명 있으세요?
허클베리 핀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얘가 사냥도 잘하고 뭐 낚시도 잘하고.
굶기진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게 너무너무 뭘 심부름처럼. 네. 그리고 네. 재밌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최 사장님은?
굳이 간다면 뭐 이제 손오공? 손오공과 같이 가겠습니다.
왜요? 날아가시려고요?
군도운도 좀 타보고.
근데 좀 위험해요. 손오공하고 가면.
그러네요. 생각보다.
맞을 수 있어요. 성격이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럼 참장으로 한번 바꿔서.
그럼 또 자주 삐지십니다.
그러면 어렵네요. 이 씨는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계셨나요?
글쎄요. 저는 우리 저팔계님과 함께.
아까부터 계속 저팔계
저팔계랑 가면 네. 이제 먹는 걸 뺏길 수 있고요. 조르바랑 가야 돼요. 조르바가. 정말 이 그 두목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음식의 향연을 가르쳐 줬다고. 이 조르바는 어딜 가도 일단 이제 과부댁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확보하고
네.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
근데 조르바는 좀 위험한 게 음식이 없으면 자꾸 다른 과부를 찾을까봐.
그렇군요.
저와 함께 가서.
아, 그러게 또.
네. 그래서. 저팔계님은 어떻게 제가 좀 욕심을 채워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선생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삶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그런 내용들을 넣으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고전과 선생님의 삶과 연관시켜서 책을 쓰신 걸 보면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고전이 우리 인생길에 어떤 힘이 될까요? 혹은 고전이 우리 인생길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고전은 저는 이제 일용한 양식과 같은 것이다.
네.
밥이나 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전을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고 굉장히 아주 우리와 다른 저 드높은 이상의 발현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고전을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그랬는데 근데 왜 끊임없이 고전의 지혜가 필요한가?
네.
밥과 물 같은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과 문명이 계속 진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생명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잠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계 지능만 남고 생명은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그럼 우리가 기계의 주인이 되려면 생명 에너지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나 의식 차원에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전 우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생명과 우주의 네트워크, 이 사유가 바로 고전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고전이라는 지도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매 순간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네. 예, 그게 비전이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나라도 요즘은 다 유교를 막 이렇게 띄운대요. 그동안 정말 얼마나 유교를 탄압하고 예, 무시를 했습니까? 네. 그게 정신적 가치가 어떤 지도가 이렇게 예, 만들어지지 않으면 물질적인 상태에서 살 수가 없어요. 방향을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한성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죠. 몇천 년 동안을 언어를 통해 전승했으니까. 예, 근데 그 안에 담긴 건 생명과 우주의 예, 대칭적 사유다. 그럴 때 지금 이 디지털 시대는 사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과 기계 영역도 경계도 사실 거의 없어졌고 영혼과 인터넷의 경계도 없어졌다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게 마음인데 이게 내 마음인지 이 집단의 마음인지 알 수 없는 일이 아주 허다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럼 마음과 존재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원리와 이치. 이런 거는 고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터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지금 나의 현장과 결합하는 지혜. 예. 밥과 네. 물 같은 거. 생명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명수. 좋네요. 고전과 함께 오늘은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떠나봤는데요. 최 사장님 혹시 가장 뭐 가슴에 와닿았던 내용이라든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네. 날 꼽을 수가 없죠? 네,
고민한 내용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자꾸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어딘가에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면은 영원히 하나의 직업을 가질 것처럼 자꾸만 그러한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고민 선생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계속 여행하는 중에 있는 거고 고정되지 않는 거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뀔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많은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직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자기 삶을 좀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끝으로요.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하는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또 멋지게 남겨주신다면요, 선생님?
그럼 뭐 그 루신이 한 말이 있죠. 원래 땅엔 길이 없었다. 누군가 가면 거기가 이제 길이 된다.
네.
또 이 말을 바꾸면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는 거. 그래서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 보다 가는 곳마다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걸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마지막 정말 명언인데요. 너무 아쉽지만 선생님하고 최 사장님하고 인사 나눠야 돼요. 인사드리기 전에 저희 2부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톰 서유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배경이 되는 미국 최대의 강 정답은 3번 미시시피 강입니다.
네. 네. 엄청 어려운 퀴즈인데 이런 고난도의 퀴즈를 과연 어떤 분이 맞히셨을까요?
그러니까요. 1부, 2부 퀴즈의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에 저희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요. 인사 나눠야죠.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고미숙 선생님 그리고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첫째 주에는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통찰을 전달하는 책이죠. 철학의 힘, 김영철 교수님 초대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토요일 문화 콘서트 팟캐스트로 다시 듣기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요, 마지막 곡 페이스힐의 미시시피 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이인혜였습니다.